고린도전서 16장을 같이 좀 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네, 16장. 고린도전서가 몇 장까지 있지요? 네, 16장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은 이제 그주 내용이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돈 문제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굉장히 이게 이제 실족하기 쉬운 문제인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소위 헌금이라고 부르는 이 성도들을 위한 모금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좀 잠깐 볼 텐데요. 8절부터 이제 한번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자 함은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리고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부터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이제 마케도니아를 지나가는데, 마케도니아 지나갈 때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이제 들를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8절에서 오순절까지는 이제 에베소에 머물고자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에베소에 대한 에베소에서의 이 사도 바울의 어떤 활동,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2차 복음 전도 여행, 그러니까 3차까지 복음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중에 2차 전도 여행의 거의 끝부분에 이제 방문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교회가 에베소에서 세워졌고, 또 3차 복음 전도 여행 때에는 이 에베소에서만 2년 이상을 머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학교에서 이제 머물면서 그곳 교회를 목양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요 본문, 지금 우리가 읽은 요 내용과 대응되는, 아마 사도행전 9절이 아마 사도행전 20장 16절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나중에 뭐 필요한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제가 조금 보고자 하는 표현은 그겁니다. 크고 효력 있는 문이 열렸다는 표현과 더불어서 대적들도 많았다 하는 이 표현입니다. 두 개의 이 묘사가 굉장히 조금 서로 반대되는, 상충되는 그런 표현인 것처럼 보입니다.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렸다. 그러니까는 뭔가 굉장히 일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펼쳐졌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또 많은 대적에 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에베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2차 복음전도 여행 때에는 이 에베소에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사도행전 공부했던 것을 되돌이켜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완전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이 이제 거기에 나왔고, 이제 아볼로 얘기는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조금 다시 한번 하겠고요.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에베소에서 12명쯤 되는 제자들이 성령님의 선물을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강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 구절에서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의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되,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효력 있는, 크고 효력 있는 문도 열려 있지만 대적들도 많았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좀 전에 읽은 이 회당에서의 이 사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회당에서 강론할 때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 사람들이 굳어져서 마음이 딱딱해져서 믿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어려웠겠죠. 이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2년 동안 강론을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그들에게 전했다,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때 그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그 지역, 터키 인근 지역, 그 소아시아 전역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 굉장히 효력 있게 일한 게 맞죠. 그러면서 이때 사도 바울이 특별한 기적들을 이제 행하는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이렇게 얹어도 사람들의 병이 낫는 그런 기적들이 이때 이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일곱 아들이 이제 이제 성령님을 이제 빙자해서 이렇게 이제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건도 있었고 또 이때 그 신기한 술수를 쓰던 사람들의 책을 막 불태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법 마술책 이런 것들 비술, 뭐, 도술, 이런 책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불태우는 게, 그러니까 삶이 그냥 일대 변혁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 뭐, 현대의, 어떤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과 비견하자면은 술집들이 다 이제 막 문을 닫고, 뭐, 이런 역사들이 이제 거기서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크게 성장했는데, 이때 이 표현을 보면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졌고, 믿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을 자백하고 돌이켰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은 전부 크고 효력 있는 문이 열려졌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무슨 일도 있었냐면 또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온 도시가 막 혼돈에 빠졌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이아나 여신이 비하되고, 그 다이아나 여신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 이 돈벌이가 위축됐다는 이유로 바울을 성토하는 어떤 집회가 열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마을 서기가 연설하면서 이게 이제 극적으로 수습이 되는 그런 장면도 있었으니까 굉장히 큰 위기, 사도 바울 일행이 다 그냥 꼼짝없이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를 언급하면서 지금 얘기한 크고 효력 있는 문이 열려 있다. 정말 여긴 추수밭이다. 일할 게 너무 많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많은 대적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사실 성경 속에 국한된 얘기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상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나태하게, 영적으로 나태하게 그냥 최소한만 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면 사실은 크고 효력 있는 문도 별로 안 열리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대적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밋밋해요, 삶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적당히 그럭저럭 이렇게 살려고 하면 뭔가 나에게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일도 안 생길 뿐만 아니라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한번 내가 좀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딱 결단하고 이제 뭔가 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이 상황이 변화되는 것들도 내가 분명히 체험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상황들이 이렇게 참 복음 안에서 이렇게 바로 잡히면서 이렇게 사람들도 자꾸 복음을 듣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영적인 그런 힘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와 동시에 뭐가 생기냐? 마귀가 이제 공격하는 게 굉장히 강력해진다는 거죠.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기 때문에 대적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크고 효력 있는 문과 많은 대적 이 둘은 쌍을 이루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제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이제 잠깐 보시면 10절에 보니까 이제 디모데가 이르거든 주의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그가 나처럼 주의 일을 행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그를 안내하여 내게로 오게 하라. 그와 또 형제들을 내가 기다리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두 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디모데의 이 고린도 교회 방문에 대한 어떤 예고를 하면서 이제 또 당부를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제 그때 너희가 어떻게 그를 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당부의 말인데요. 여기를 잘 보시면 뭔가 조금 사도 바울이 좀 불안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여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르면 주의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그를 안내해서 내게로 오게 하라. 뭔가 굉장히 조금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디모데는 누굽니까? 디모데는 보니까 그 출신이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헬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얼마나 그 혈통을 중시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만 유대인인 것이고 달리 얘기하자면 반은 이방인인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일단 혈통 자체가 이런 상황인데. 또, 이 외할머니로부터 이렇게 이제 복음이 이렇게 이제 전달된 그런 케이스이기도 이제 하지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2차 복음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 실제적으로 이 디모데가 이제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 일행의 이 선교 여행에, 복음전도 여행에 이제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까봐 할례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이제 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한 거죠. 디모데를 바울이 얼마나 많이 특별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는지는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는데 디모데를 정말 친아들보다 더 아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들, 영적인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로 여겼고. 또 디모데 또한 바울을 정말 아버지처럼 영안에서 아버지처럼 그렇게 이제 여겼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형제라고도 또 이렇게 불렸고 바울에게 형제라고도 불렸고 또 동역자다 동역자로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옷고도 치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 같은 구절을 이렇게 참조해 보면 옷고를 같이 치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이 자신이 제일 공을 들인 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 이제 감독으로 이제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의 첫 감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디모데가 이때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디모데 얘기를 꺼내고 있는 이 당시에 디모데가 나이가 몇 살이었겠느냐 했을 때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마다 조금 이야기하는 게 다르기는 한데요.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어리게 잡으면 16에서 18 정도 사이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좀 많게 잡는 사람도 한 25살에서 28살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여기 연소함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표현의 영어 단어는 뭐냐면은 유스예요, 유스. 우리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유스 컨퍼런스를 한다 그러면은 청소년들 집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청소년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나이 개념상으로 볼때뭐 예를 들면 중고청년 정도 그런 거를 이제 좀 포함해서 20대 아마 20대 초반 정도까지를 포함하는 뭐그 정도 연령대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얘기하면 아무도 너의 청소년 같은 면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또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에도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할때 여기도 youthful이에요. youthful lust. 그러니까 청소년의 정욕, 청소년기의 어떤 그 lust, 그러니까는 어떤 욕정, 청소년기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욕정, 이런 것들을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굉장히 어렸다는 거예요. 20살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많아도 20대 아마 중반 정도,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가 도착했을 때 무시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어린 사람이 무슨 사역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게 되면 디모데가 굉장히 위축되고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10절에서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주의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해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나처럼 주의 일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보지 말아라. 주의 일을 행하는 자다. 주님의 사역자로 봐야 된다. 육신의 나이로 보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1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말아라. 멸시당할 위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출신 성분이 반유대인, 반이방인이라는 면에서 또한 나이가 굉장히 어리다는 면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육신적인 교회였습니까? 당파를 짓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참 골치 아픈 교회였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자기가 정말 친아들보다 더 아끼는 이 디모데가 이 방문했을 때에 겁을 주고 겁먹게 하고 또이 멸시를 당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졌던 거겠죠,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주의를 이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2절에 보시면 아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볼로에 대한 어떤 거취, 아볼로의 거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12절에 보시면 우리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는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갈 것을 내가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으되 지금은 그가 갈 뜻이 전혀 없거니와 그에게 적절한 때가 오면 그가 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마음이 편하신가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굉장히 뭔가 마음이 불편하면서 이건 뭐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아볼로의 안부, 이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왜 뜬금없이 아볼로 얘기를 했을까? 뭐,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뭐 한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마감 짓는, 마무리하는 요 부분에서 아볼로 소식을 전한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아볼로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고 아볼로가 어떻게 할지를 궁금해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전혀 궁금하지도 않은 사람 얘기를 덥석 꺼내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할 거야 하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상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가 이쪽에 우리 교회 모임에도 좀 방문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아볼로는 누굽니까? 아볼로. 이 영어 발음으로는 아폴로예요. 아폴로. 아폴로 눈병 아시잖아요. 아폴로가 이제 시랍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신이죠. 신 중에 한 명이죠, 아폴로가. 어쨌든 이 이제 이름이 아볼로인데 이 아볼로는 누구냐면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사도 바울이 그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할 때 만났던 사람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완전하게 이렇게 이제 이해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태어나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거로 돼 있고 이제 출신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언변이 그냥 유창했던 거예요.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기록에 또 능통해요. 제가 지난번에 사도행전에서 아볼로 공부하면서 정말 참 부러운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던 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한데 영이 뜨거워요. 열심도 있어요. 그렇죠? 주의 일에 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력도 있고 열의도 있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멋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살면서 정말 이렇게 살면 얼마나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 요한의 침례만 알았어요. 요 시점에서 아볼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단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구약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의 침례는 그 의미가 뭐죠? 침례자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곧 등장하실 테니까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그 메시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죠? 침례 얘기 나오니까 또 이게 복잡해지시죠? 침례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어찌됐든, 자, 이제 그런 사람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을 이제 완전하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가야로 건너갔어요.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서 더욱더 많은 권능 있는 사역들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야가 어디냐면은 고린도 지방에 바로 윗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 바로 윗 지방이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로서는 이제 이 아가야 지방에서 이렇게 이제 능력 있게 일을 하던 이 아볼로에 대해서 아마 소문을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아볼로에게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로 좀 가시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슬쩍 지나치는 말로 가시면 좋고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간절히 청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영어 표현으로는 greatly desir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열심히 권면한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제발 좀 가십시오. 예? 고린도 교회에 형제들과 함께 제발 좀 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이 좀 가세요. 제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 여기 뭐라 아볼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갈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His will was not at all to come. Not at all. 그러면은 전혀 그런 뜻이잖아요. 전혀 갈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혀 갈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좀 당황스러운 장면 아닌가요? 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굉장히 놀랍게 아볼로는 지금 전혀 갈 마음이 없는데요. 이러고 안간 거예요. 이러한 이 아볼로의 태도를 볼 때, 현대교회에, 특별히 뭐 한국교회, 한국의 현대교회의 그 대형교회들의 그 목사님과 어떤 그 부사역자의 관계, 교육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버랩 시켜보면,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감히 담임 목사의 말을 안 들어? 이제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사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에게 적절한 때가 오면 그가 가리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에게 적절한 때가 오면 그가 가리라. convenient time이 오면 가리라. convenient store 그러면은 편의점이죠. 그러니까 편리한 때에, 그러니까 누구에게 편리한 때예요? 사도 바울에게 편리한 때가 아니라, 아볼로에게 편한 때가 되면 마음이 편해지고, 이렇게 이제, 갈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때, 가게 될 거다. 이러면서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성도 각자의 그 혼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가 강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사역, 또 강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누가 막 이렇게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구원시키는 거 아니듯이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사역에 동참하도록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뭐 억지로 시키면이야 그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그게 전혀 그 사람 본인에게도 주님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혼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국가 또는 전체주의식 교회 시스템에서는, 그 권력을 쥔 지도자, 그게 이제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권력을 쥔 지도자가 성도들의 혼의 자유를 빼앗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이단 교회의 그, 이 수장들이 다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강압적으로. 넌 김영재? 박자매하고 결혼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 결혼조차도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혼의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교회 내에서, 믿음 생활,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의 일을, 심지어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그 혼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 이제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디모데 이야기와 아볼로 이야기 요두 개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좀 한번 정리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유능한 젊은 사역자가 어떤 교회를 방문하는데 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굉장히 완악해서 그 사람이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져? 교회에서 누가 멱살을 잡고 싸웠대. 뭐 예를 들면, 성도들끼리 막 서로 막 알력이 있고 막 그냥 서로 다툰대. 뭐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뭐 그렇대. 아,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개입돼 있는 이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예, 그것도 목양자를 대하는 면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사역자의 연소함으로 인해 성도들이 그 사역자를 멸시할 수도 있고 또 겁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성도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사역자에게도 이렇게 대하는데, 그렇잖아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더 이런 일이 많겠냐고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천사들만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이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온갖 이런 감정적인 갈등들, 이게 뭐, 교회가 크냐, 모임의 규모가 크냐, 작으냐, 이건 상관없어요. 아무리 작은 교회 모임에서도 일어날 일들은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요. 독립침례교회냐, 교단교회냐. 아니에요. 그런 거 관계없이 어떤 교회든지 우리 복된 소망침례교회에서도 이런 모든 일들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전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우, 복된 소망침례교회 굉장히 영적인 교회고,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인데,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아주 심각한 그러한 어떤, 이제 지체들 간에, 이제 골은 이제 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목양자와 성도 간에 또는 성도와 성도 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걸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한 가지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가 몇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조금 잘 받아주기를 원했죠. 그렇죠? 디모데를 성숙한 마음으로 이렇게 잘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받아주기를 원했죠.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이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함께 이제 모이고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때 다른 지체를 받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새로 들어오는 그런 지체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지금 현재에 함께 생활해가고 있는 이 지체들 간에 어떤 알력이 생겼을 때 어쨌든 그 지체를 내가 이렇게 받는 거, 용납하는 거, 그 지체의 어떤 약점들, 그게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체를 이렇게 옮아매고 모욕을 주고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렇게 잘 포용하고 받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원하고 있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볼로의 아볼로와 사도 바울의 이 대화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역자들 간에도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사역자들 간에도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서로가 충돌할 때는 서로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영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더 많고 나는 셋째 하늘까지 이렇게 경험했어 뭐 이러면서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영적이야 그러니까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아볼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사도 바울 당신이 저보다 훨씬 영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볼로 또한 굉장히 만만치 않게 내가 얼마나 말도 잘하고 성경에도 능통하고 영도 뜨겁고 내가 효력 있는 사역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뭐가 꿀리는 게 있을 것 같아?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내가 너보다는 영적이야. 내가 너보다 하나님 뜻에 더 밝아.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사역자 간에도 그렇고 지체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대립할 때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다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대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뜻을 굽히지 않고 서로가 충돌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너무 희한하게도 둘 다 100%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확신 속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는 이제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는 겁니다. 저희 중에도 이제 큰 어떤 갈등은 없었지만 약간씩의 갈등들은 지체들 간에 있었던 적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할 때 100% 하나님의 뜻,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게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건 좋습니다. 그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래 내가 내려놓지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실 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권면을 제가 이제 몇몇 분들에게 드렸을 때 그분들께서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그것을 받아주셨던 것이 이제 몇 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함께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100% 확신하더라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형제를 잃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조금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에게 적절한 때가 오면 그가 가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속으로는 굉장히 씁쓸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놈이 기어코는 말을 안 듣네 이러면서 마음이 씁쓸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아볼로 굉장히 나쁜 사람이야 영적으로 보였지 굉장히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이제 서로 내가 충돌했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마음, 비난하지 않는 마음, 이게 이제 굉장히 또 귀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역자들 간에도 이렇게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데 이게 어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제가 그 끝까지 다 안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뒷부분은 또 이제 조금 한 15분, 20분 정도를 더 해야 되는 내용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